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행했던 두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쭉 보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준비했던 일들을 처음에 살펴보았죠. 준비했던 일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됨을 원하는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돌아가면서 했던 첫 번째 사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다시 용서해주는 그 내용이 첫 번째 행동이었죠. 그 본문들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므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므비보셋과 시바와 관련된 내용은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고 그래서 다윗이 이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데 지금 읽은 본문 안에는 시바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므비보셋만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혹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므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사울왕이 갖고 있던 모든 밭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므비보셋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상속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 그래서 므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꼭 왕자처럼 대우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불행한 일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막 도망을 하게 되죠. 막 그렇게 도망을 할 때에 그때 이 므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찾아왔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다윗을 돌아보지 않고 다 다윗을 등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바가 도망가시면서 비록 떠나가시지만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죠. 네 종 므비보셋은 왜 안 왔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므비보셋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나라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시바가 일러 마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므비보셋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하고서는 내가 므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도 좋다. 다 이제부터는 그게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이제 이 무비보셋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지껏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24절을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돌아오는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왔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지내왔던 내용이 나와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자기도 일정 부분은 거기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본문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여하튼 절제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기를 꾸미거나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마치 금식하듯이 슬픈 티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며 다윗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마중을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의 대화가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화가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이제 무비보셋이 찾아와서 마중을 나온 거죠.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다윗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만약에 서운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과 서운한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다른 것이어서 서운한 마음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너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 간단한 질문 안에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있습니다. 너 죽을 지경인 거 내가 살려주고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줘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왕자처럼 대해주었는데 왜 내가 고난당하고 도망갈 때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거 다 누리고 압살롬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시바가 했던 말을 보면 나를 되찾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이제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27절 종임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아마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걸어서는 왕과 함께 갈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이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 휠체어를 준비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 나귀에 안장을 지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종이었던 시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못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하지도 않은 말을 시바가 왕께 가서 찾아가서 했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억울하게 이런 누명을 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시 고백하죠.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내 모든 재산을 다시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셨는데 이거 부당합니다.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나 이런 얘기 못하겠습니다. 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다시 두 번째 대화가 전개가 돼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은 그래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게 얼마로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대1로 나누는지 70% 30% 이렇게 나누는지, 여하튼 내가 너한테 주었던 거 내가 시바한테 다 줬으니까 그거 그렇게 알고 일정 부분 밭을 떼어서 시바에게 주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30절에 무비보셋이 대답하죠. 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무 나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왕께서 시바에게 내 모든 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가 다 갖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비보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바가 왕께 했던 내용과 무비보셋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죠. 다릅니다. 시바는 뭐라고 했냐면 무비보셋이 반란이 일어난 것을 틈타서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좌를 거머쥐었는데 그 마당에 무슨 사울의 후손이 전륜발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혼란하니까 시바가 다윗의 이 흐려진 판단력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재산을 차지하는 그런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술수를 사용한 거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180도 다르거든요.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가려고 했었는데 시바가 거짓말해서 자기도 속았고 시바가 왕도 속였고 그래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 일을 처결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양자 대면하는 거죠. 다 불러와. 그리고서는 삼자 대면을 하고 그리고서는 상황을 물어보면 됩니다. 사실은 시바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시므이도 왔고요. 시바도 왔고요. 지금 무비보셋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바를 불러서 삼자 대면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진상을 알아보자. 조사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명백백하게 다 낱낱이 다 까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조사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쯤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아 너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무비보셋인데 전륜발이어서 나귀를 타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한테 가려고 했었는데 종이 나를 속여서 그냥 가서 나쁜 말을 다윗에게 해서 다윗은 나를 오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성에 가 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압살롬이 통치하고 있어요. 제가 무비보셋이었으면 저는 뒤늦게라도 나귀 타고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처음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갔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륜발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 아 그래서 처음에 나랑 못했구나. 다윗이 그건 이해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처음부터 나를 버리거나 압살롬 편을 들었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만서 오케이고 괜찮은가? 그건 아니에요. 저 같았어도 지금 비록 내가 처음에 가지 못했지만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다윗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 재산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쫓겨나서 광야에서 험악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광야 도피길에 마하나임 도피길에 있을 때에 내가 찾아가서 그 험악한 광야의 식탁도 내가 같이 하겠다. 내가 뭐라도 들고 가서 다윗을 함께라도 대접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 하지 않고 좀 내려놓고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윗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물론 본문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시바가 종들을 붙여서 무비보셋을 감시하고 있었다든지 못 가게 붙잡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무비보셋이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 때문에 살아남았고 풍요롭게 되었고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무비보셋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충분하게 다윗에게 신의를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처음에 다윗을 따라가지 않은 것 그거 설명한 부분은 참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네가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건 내가 너무 너한테 서운하다 그렇게 얼마든지 다윗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일정 부분은 다윗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따라온 거, 너도 속았던 거 내가 알겠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내가 풀어주마. 그렇지만 그 뒤에 네가 했던 행동들도 다 합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 처음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용서하지만 그 이후에 나를 찾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 용서하기 어렵다.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하겠죠. 다윗이 므비보셋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윗의 처분이 어떠한가요? 간단하잖아요. 다윗은 원래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다 주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므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절반의 오해는 풀었으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것은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재산 전부를 내가 몰수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몰수할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갖고 있고 일정 부분은 시바에게 주도록 해라. 그래서 므비보셋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행동을 다시 한 거죠. 자, 시바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안에 옆에 시바가 있어요.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다윗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뒤에 부분에 나오면 시바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바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정신머리 없다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해서 그때 거짓말을 해? 나를 속여먹어? 그리고 나서는 재산을 다 네가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행동을 해? 그 과정에서 나를 이용을 해먹어? 네가 살고 싶으니? 이러고서는 다윗이 시바를 심판을 해도 시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이용해먹은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시바에게 처음에 몽땅 다 주었죠. 다 줬던 것을 다시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 중에 일부를 시바와 나눠 가지라고 했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만약에 시바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어서 므비보셋에게만 허물이 있다고 하면 이미 주었던 재산을 뭐 때문에 다시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것을, 시바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바에게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겠다든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다윗이 시바의 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도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여튼 자기가 도망갈 때에 시바가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데리고 오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왔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긴 한 것이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결국 다윗이 어떠했는가? 용서하는 거죠. 시바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제 본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용서한 겁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기에게 어찌 보면 배신자 역할을 했던, 자기가 은혜를 크게 베풀었는데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던 므비보셋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속여먹었던 시바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행동도 마찬가지로 용서예요. 그래서 놓고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고, 돌아가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 용서, 두 번째 행동 용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내가 만나던 어려움을 수습하고 해결하려 했는가? 다윗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언제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만 용서한 게 아니라 지금 용서하고 또 용서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내가 꼭 용서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봤더니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었는데 봤더니 시므이도 있고 므비보셋도 만났고 그래서 그 순간 즉흥적으로 용서해줘야지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본성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거든요. 아마 다윗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반란이 어느 정도 진압되어 갈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타 등등 어떤 순간에 내가 꼭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에 원수를 갖겠다는 분노가 일어나도 꼭 그것을 누르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결심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시므이가 저 앞에서 오는 것을 요단강 쪽에 와서 쳐다볼 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먹었겠죠. 므비보셋이 나귀 안장을 지어놓고 타고 올 때,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었던 시바가 저 앞에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저것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 어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 나를 배반했던 사람, 나를 저주했던 사람, 나를 속여먹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넓은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시므이에 이어서 므비보셋도 시바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넓은 마음 허락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쉽게, 단순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끓어오르는 미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배신을 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속여먹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